수요성 예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6월을 맞아서 뜨거운 여름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백신 접종 후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식당 출입도 좀 자유로워지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대면으로 모임을 갖는 경우들도 이전보다 잦아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희들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사회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 앞으로의 변화에 더 많은 기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변화라기보다는 다시 회복이라는 말이 더 맞는 거겠지만 너무 오래 코로나의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마치 아주 큰 변화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초대교회는 뉴저지 주 정부 지침에 따라서 거리두기 없이 지금 예배당에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뭐 예배에 좀 제한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대면으로 처음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새벽 예배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성 예배와 금요 예배는 이제 7월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번 6월은 그래서 이런 변화를 저희들이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이 동네 세탁소에 아이 바지를 줄이려고 갔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커서 좀 많이 줄여야 했는데 세탁소 사장님께서 보시더니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허리를 늘리러 오는데 줄이러 오는 경우는 참 낯선 모습이다 하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주셨습니다.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배가 나와가지고 뭐 다들 그렇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이 공감의 탄식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패턴도 뭐 이전 같지 않죠. 전염병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 영적 뱃살이 찐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전과 이제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던 그 좋았던 시간들을 다시 기대하고, 또 모임의 열심도 다시 끄집어내는 준비가 이 6월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시기 다시 세워지고, 다시 연합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은 Rebuild라는 주제로 한 달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현장 예배로의 변화, 또 모이는 순모임 같은 그런 형식상의 리빌드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에서 우리가 다시 지어져야 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 다시 세워져야 하는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시간은 대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뭐 이런 제목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대면대면하지 않도록 하자고 해서 대면대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때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죽음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가 노예이든 자유자이든 흉악한 강도든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과거를 살았든 모두가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전파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과 천국을 얻게 되고,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들 안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나 안타까운 소식이 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 바울이 전해준 그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것들도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그야말로 이상한 복음을 그들이 믿는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믿다가 이렇게 쉽게 또 복음을 버리게 됐는지, 바울의 말을 그렇게 존중하고 바울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바울에게서 이렇게 빨리 등을 돌리고 바울의 말을 부정하고 바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이 변종길 신득일이라는 이 두 신학교 교수님이 쓰신 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해서 쓴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래 한국 사람 못지않은 그런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래 믿고 숭배하던 그들의 종교는 아주 정열적이고 또 관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 앞에 예배하고 절할 때 사람을 흥분시키는 아주 빠른 템포가 있는 그러한 음악을 연주하고 또 그에 맞춰서 정열적인 춤을 추고 그 뒤에는 곧바로 관능적인 축제가 이어지는 것이 그들이 원래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게 예배드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정적이고 정열적인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성격과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는 새로운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이 감정적이고 정열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할 수만 있다라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뜨거워져서 바울과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빨리 뜨거워지면 또한 빨리 식게 마련이죠. 그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쉽게 불붙었는데 반대로 바울이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쉽게 바울이 전해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단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서 순식간에 돌아서서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제는 열렬히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또한 따라가고 있다니 참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여러 편지를 보면 이 바울도 한성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4장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역시 아주 화가 나서 이 바른 복음을 버리고 자기와의 우정을 저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비난하듯 그들을 꾸짖고 또한 그들을 책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줏대 없는 사람들을 봤나? 뭐 이거 아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구만. 앞으로는 내가 그리로 지나도 안 간다 하는 그런 서운함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났을까요? 자기를 쫓다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바울의 언성이 높아졌을까요? 아니겠죠. 바울의 분노는 바울이 가진 안타까움과 비례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애들이 어릴 때 손님이 오셔서 이 과자 사 먹으라고 지폐를 쥐어주는데 지폐는 내동댕이 치고 동전을 내놓으라고 우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이 속으로 안타까워하죠. 정말로 손님이 지폐를 가져가고 동전을 줄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비유였습니다만 이렇게 진짜를 보지 못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짜를 열렬히 따라서 죽음으로 가려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이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의 진실, 교회됨의 진실, 정말로 성도로서 계속 기억하고 또한 이루며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가치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구원해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데 그들은 이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고 바울의 가르침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태도에 바울은 놀라기도 했고 화도 났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 더 필요하다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예수라도 구원을 주지 못한다고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 외에 더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며 저주받을 가르침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의 가르침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에서 거짓 복음으로 그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바울에게서 떼어놓아서 자기들이 전하는 그 거짓 복음에 열심을 내어서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처럼 흉내내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나 그 결과가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그들의 열심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이는 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열성을 품도록 하려는 술책입니다.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에게 열성을 보인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이제 겨우 그들에게 알아듣게 전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낙오될까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다른 길을, 다른 도를 쫓아갈까봐 이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재림이 영광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노여워하고 또한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 말합니다. 아마 크게 한숨을 쉬고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 진심을 다해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 구절을 쓰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보호와 인내의 고통인 해산하는 듯한 이 수고를 그들을 위해 다시 하겠다라고 오늘 바울은 결심하는 것이죠.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귀한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녀를 책임지는 영적 아버지의 모습, 자녀를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서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 거짓 복음과 같은 것이 나의 영적인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끼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모이지 않고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안전 우리가 조심해야 하죠. 안전이 참 중요하고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돌봐야 하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핑계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우리의 나태함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정의 중 하나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뭐 온라인으로 모인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을 때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방법이지 모이는 교회의 대안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서로 작은 숫자이지만 몰래 그들끼리 모여서 성만찬을 함께 베풀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늘 함께 모여서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를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한 능력이었고 또 이 시대 우리 초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은 사람 안 보니까 오히려 내 신앙생활이 더 유익하던데요. 맞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싫은 사람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그렇게 나 혼자서 또는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편하고 오히려 큰 장애물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함 속에 성숙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불편한 것들이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늘 필요하고 불편함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성품을 또한 훈련하며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끼어있는 영적인 뱃살을 빼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워밍업해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편하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그 삶을 나누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도 빨리 안 모이고 안 섬기고 급하게 눈인사만 하고 집에 가버리고 집에 가서는 이제 다른 외출을 준비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의 형태로 돌아서 버렸을까요? 이 시대 우리의 공동체성을 해치는 많은 변명들이 마치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 같습니다. 대면하여서 서로 웃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부대끼는 그러면서 했던 그 믿음의 수고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 서로를 대면하고 또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면대면하게 여기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우리가 어렵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다른 복음을 전하든지 우리가 유지하고 고수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을 통해 해산의 수고를 하며 나와 타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서로에게 복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연약한 자를 도와서 그와 함께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또한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흘러가 내가 서 있는 직장과 또한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루어가는 그 독특한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 일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며 대면하면서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바른 모습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지어져야 합니다. Rebuild, 새롭게 세워져야 할 그러한 시기를 이제 우리가 만났습니다. 더 이상 편하다라는 말, 그리고 이런 것도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니 너무나도 내게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말들로부터, 그런 거짓 복음들로부터 벗어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또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기 위해 대면을 준비하고 다시 지어져 나가야 할 그러한 시기인 것이죠. 다시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영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6월 셋째 주부터는 먼저 우리 모든 임원들과 조장님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먼저 나와서 7월 대면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체크하고 또 리더십들이 대면으로 함께 모일 그 7월의 예배를 위해서 앞으로 함께 나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면을 차츰차츰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대면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에게 대면대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다는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런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미래적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그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rebuild, 다시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제 새로운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